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내용이죠. 내용을 이제 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론 다 본문을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장 맨 앞부분에는 팔복과 관련된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팔복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5장 끝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6장 7장 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명령을 하시면서 또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앞부분에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준은 원칙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뭐였냐면 우리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이죠. 다섯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해서, 네 번째는 죄 지은 이웃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내용과 관련돼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 읽은 17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그 앞부분 16절까지 나오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내용들과 전체적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두 가지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기준이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하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대조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율법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내용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크게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또 그중에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게 우리가 온전한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이렇게 보려고 하면 내가 세상과 닮았는가 아니면 세상과 다른가 내가 율법보다 나은가 율법만도 못한가 이거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뭐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도 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또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살겠다고 이것저것을 다 한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망치겠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를 이미 2000년이나 살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신약시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까지는 계속 구약시대인 거잖아요. 율법밖에 다른 게 없는데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듣는 무리들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가 뭔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야. 또 마음 한편으로는 율법으로 하는 게 뭐 그렇게 틀려먹었나? 율법대로 하는 게 뭐가 그리 나쁘다고 율법보다 더 나아야 되느니 많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반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질서나 체제를 보수적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죠. 다 뒤집어 엎는, 그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주님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이게 큰 원칙이어서 세부적인 것을 잘 몰라도 저도 이제 목사로서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또 주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닮아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죠. 어떻게 하면 세상과 대조적인 모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율법보다 나은 모습이 될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의뢰의 하던 대로 해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늘 고민하죠. 의뢰의 하던 대로 하는 게 과연 맞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강대상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3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 사면서 저기 늘 말씀드린 대로 헌금통을 공짜로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대상을 쓰면서 처음에도 물론 제가 평생 쓸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중간에 바꿀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강대상을 살 때에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크리스탈 강대상이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크리스탈 강대상이 최소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사실 30만 원짜리를 사나 100만 원짜리를 사나 큰 차이도 없고 돈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크리스탈 강대상 하니까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그거 안 따라가고 싶다. 그냥 형편에 맞게 분수에 맞게 그냥 갖고 있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처음 시작하는 교회 예배당이 지하실에 있는 작은 공간인데 굳이 거기에다가 강대상을 놓는 이 강단을 넓게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치장하는 데 돈을 쓰거나 안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종종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왕이면 성도들이 좀 힘들어도 예배당을 훌륭하게 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배당 짓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 짓는 것 때문에 부담되는 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배당 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큰 부담을 좀 지지는 말자.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 예배당 없는 교회 하겠다. 건물 없는 교회, 건물을 짓지 않는 교회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돈을 쓰지 않겠다. 물론 예배당을 짓는 게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치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다들 앞에서는 그래 그거 괜찮은데 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하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하지 굳이 뭐 그걸 다르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 아마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여기 오래 계셨으니까 보셨을 겁니다. 무슨 노회를 하면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면 권사님들을 한복을 쭉 입혀가지고 버스 장류장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쭉 안내를 쭉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에서 입는 한복이 한두 벌씩은 입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찾아오는 목사님들 좀 편하게 하시는 건 좋긴 하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해왔던 건데 뭐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게 나빠? 찾아오는 목사님들한테 환영하고 예쁘게 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히 약한 일이야?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해도 그게 뭐 그게 나쁜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지 마라. 세상이 가는 것과 정반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여지껏 다니던 데가 회당이고 성전인데 당신 제자들은 다 회당과 성전 다녔으니까 거기서 가리키는 거 그대로 하는 게 뭐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항상 이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항상 예수님이 욕을 듣는 거죠. 아, 지가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서는 하던 대로 하면 좋은데 그걸 좀 바꾸겠다, 더 다르게 하겠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냥 하던 것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래서 이제 항상 곤란함이 생기고 문제가 되곤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 일상적인 생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다른 양태도 그렇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되라. 또 세상이랑 그렇게 그냥 짝짝꿍 맞아서 세상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되라. 여지껏 교회들이 있어 왔지만 그 교회들과 좀 다른 모습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 처음에 이제 개척하던 당시에 사랑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었으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네가 뭐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니? 그냥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부목사하거나 있는 교회에 가서 담임하면 되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뭐 때문에 개척을 하니? 뭐 대단한 뭐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 말씀이 맞죠. 사실 그 말씀이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 여지껏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한국 땅에 있던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를 세우고 같으면 뭐 때문에 하나를 더 세우느냐고요. 그냥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하면 되지. 물론 성격이 나빠서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오래 버티기 어렵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개척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의 소망을 품는다고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훌륭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뭔가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가 나은 교회를 하고 싶어하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의 교회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마음은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여지껏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선배 세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 우리 선배들이 훌륭한 모습으로 열심히 다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도 마찬가지죠. 부모 세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돈을 저축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가 나중에 크면서 부모 세대가 다 틀려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돈을 벌고 싶어. 그리고 나는 부모 세대가 썼던 것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돈을 사용하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부모 세대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가끔 동기 목사님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은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멀리 있습니다만 십몇 년 남았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은퇴하실 동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고요. 다 고민을 똑같이 합니다. 그 고민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지껏 해왔던 관행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지껏 교회들에서 목사님에게 은퇴하면서 사례비를 드렸던 것, 은퇴비를 책정해 드렸던 것, 사택을 해드렸던 것, 자동차를 해드렸던 것, 하다못해 은퇴하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다가 화환을 두느냐 마느냐. 사실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은퇴한다고 하면 다 꽃나무에다가 이거 다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화환을 이 예배당 입구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세워놔야 그래도 뭔가가 좀 그럴듯하고 그게 여지껏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런다고요. 아니 그 입구에다가 화환 세워놓는 게 뭐 그리 나쁜가? 뭐 그리 나쁜가?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만 예배를 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데 왜 누구 은퇴한다고 해서 은퇴 예배를 하고 그 사람 이름을 써붙인 화환을 앞에다 쭉 걸어놔야 되냐? 이게 그 사람한테 예배를 드리자는 거냐 뭐냐? 열심히 일했으면 그곳으로 주님이 상급 주실 테니까 주님 바라보고 조용히 물러나면 그만이지 왜 성도들한테 부담을 주고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느냐? 근데 그게 사실 뭐 엄청나게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기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세상과 다르게 해라. 세상과 다르게 해라. 또 하나는 여지껏 있던 것보다는 나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기준만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아까 언급했던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섯 가지만 그대로 잘 지키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십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관련해서 예수님 말씀 안 하셨죠. 그럼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율법대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가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십계명에서 명령한 그 정도 그 수준으로 도둑질은 안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간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아주 세밀하게 행하면 안 되고 도둑질은 주님 말씀이 없으니까 십계명 정도 대로만 그건 아닙니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구체적인 명령을 하신 부분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먹은 것에 30% 40%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100% 말씀을 하시니까 알려주셨으니까 원칙을 알려주셨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것을 기준에 맞춰놓고 어떻게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 복음이 갖고 있는 참 다른 모습인데 그건 뭐냐면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만약 살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지는 거니까. 구약이 갖고 있는 율법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고 피해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오른쪽 눈으로도 간음하면 안 된다. 오른쪽 손으로도 너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온전한 뜻대로 내가 순종을 못했을 경우에 이걸 좀 다르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하게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떤 벌을 받을까요? 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좋게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행동한 건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죄를 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들, 복음의 요구들에는 형벌 규정이 없어요. 형벌 규정이. 네가 내가 명령한 대로 이러이러하게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 벌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강제적인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지켜도 벌받는 게 없거든요. 지키면 그러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지만 안 지킨다고 해서 나한테 특별한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리곤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빠 혹은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내가 만약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주님 뜻인데 그걸 알면서도 안 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하죠. 벌을 안 받으면 그 행동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건 개돼지도 그렇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본능대로 본성대로 개돼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 나 벌 받는 것만 피하면 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니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게 특별한 상이 없어도 그게 특별한 벌이 없어도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지 그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강한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늘 말씀드리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럼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을까요?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돈이 많이 생기나요? 그런다고 내가 무슨 권력을 얻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이웃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런다고 그 이웃이 변하나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웃 안 변합니다. 여전히 나쁜 놈이 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그건 내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걸 그냥 주님께 다 맡겨두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것, 벌을 받는 것, 결과 최종적인 것 몽땅 다 주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율법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어떻게든 이웃을 섬기고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을 들으면 듣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할 수 없는데 들은 다음에는 신앙 양심이 깨어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린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힘들어할 때에 가서 위로해 주지 않은 것도 회개하죠. 그게 벌을 받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합니다. 그게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제자의 차이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본성대로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한 이 문화와 이 세상 속에서는 여지껏 우리를 가르쳐왔던 율법의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마음을 좀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해주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약한 세상 속에서 율법 지키기도 버겨하는 이런 신앙 풍토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쭉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원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잘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은 이겁니다. 너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대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딱 보면 밝기에 있어서 맛에 있어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돼. 그리고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율법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하는 대로 그 정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잘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모쪼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 주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면 아무도 주님을 회방하지 않고 다 주님을 칭찬했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사시고 율법보다 나은 모습으로 이웃을 섬겨주셨기에 그래서 옳고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또 율법을 지키는 자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미움당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닮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또 율법적인 것들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